제 성경으로 106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기를 겪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 2절과 3절에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받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로 활동을 했는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을 서력으로 환산해서 보면 BC 627년으로 대강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11년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훼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이제 더 이상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않게 된 그 철저한 멸망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날입니다. 즉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그때까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40년 정도를 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참 그 많은 일이 일어났던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나라를 잃은 상태였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 차례 남유다 왕국까지도 그 침공을 해서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아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수르가 내전 탓에 크게 세력이 약화되고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보다 더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잠시 동안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이 중흥기를 맞아서 빼앗겼던 많은 영토들, 북이스라엘에 속했었던 영토들까지도 영토를 수복하게 되고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흥기는 아주 잠시 10여 년에 그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경랑에 휘말리게 되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고자 이제 우리 그 열왕기하 성경책에는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치고자 한다라는 그 전치사를 다르케는 위하여라고도 고쳤을 수 있다고 하고 또 많은 성경 외적도 증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 애굽이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게 되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가자 북진을 하게 되자 그 길목에 있었던 요시아 왕이 아수르가 다시 재건되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그 존망이 또 다시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맞서 저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투에서 므깃도 전투에서 유례 없이 성군이었던 그 유다 왕국의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유다 왕국이 애굽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들이 뒤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이 새롭게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친 애굽 성향의 그 왕조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이 또 바벨론에게 자극이 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 줄타기 외교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멸망하고 난 이후까지도 바벨론 편에 설 거냐 애굽 편에 설 거냐로 나라가 양분이 되고 또 애굽 편에 서면 애굽 편에 쓴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곤란을 겪게 되고 바벨론 입장에 쓰면 또 바벨론 입장에 쓴 대로 친애굽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 차례나 침공을 받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들이 계속된 끝에 끝내는 시드기야 11년 5월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성전이 무너져 이제 나라를 잃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100여 년을 우리가 마지막 40여 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풍랑, 이 경랑의 세월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소명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게다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모두 유다 왕국과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매우 거슬리는 내용들을 또 때로는 반역적이기까지 한 항복해야 된다.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반역적이기까지 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 그런 아주 어려운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성전 예배는 제사가 핵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자가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의 귀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말하자면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유대 사회 속에서는 꽤나 신실한 사람들로 자부했었던 그 사람들의 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선포했으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 서서 선포한 그 메시지는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긴 듯 여겨지지만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4절로 가면 그 유명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제사장들의 그 선포, 레위인들의 선언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3절의 확장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을 살게 하리라, 이 3절의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 적용으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우상을 다른 신들의 뒤를 쫓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면 7절에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서 외친 이 메시지는 성전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린 유다 사람들의 그 그릇된 신앙에 대하여 정면으로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그 핵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뒤로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하리라. 5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죠. 좀 내용이 확장되고 구체화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조상들에게 약속된 이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 동일한 그 지적과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르지 않은 성전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 자세가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말을 거짓말이다, 그 말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 살던 사람들은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특별한 기대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그 내용이죠. 이런 신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히스기야 시절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침공을 받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강화된 잘못된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나 속한 큰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비교해보면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120년도 더 된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온 아수르 제국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마는 참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곧 유다까지도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의 그 군세에 비교하여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맞서 저지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낳을 이 아이와 나 산모와 아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시죠. 그리고 유다 왕국을 치러 내려왔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본토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암살이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수르의 그 국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왕위 승계 과정을 통해서 왕위가 승계되지 않고 어떤 반역, 암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내란, 그 다음에 암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아수르가 외부로 그 힘을 쏟을 역량을 점점 잃게 되고 내전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굉장히 그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런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보다 더 약한 우리 유다 왕국은 왜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르기에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안 하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셨느냐.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위해서 주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있고 또 솔로몬 왕이 세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 왕국을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거대 제국의 각축장같이 되어버린 고대 근동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이 두 가지 약속이 그들의 안전을 보증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가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서 온 국력을 동원하여서 건축한 거대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그 겉모습과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와 환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이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강조해 가면서 굉장한 강도로 강조하면서 외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선언, 그와 같은 외침, 그 속에 담겨 있는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의 근거,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어떤 경외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올 때 한 세 번 정도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표어 같은 기능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선언을 들을 때마다 유다 사람들은 모종의 안정감,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소유한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어떤 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너희들의 외침과 선언은 공허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임재해 계시는 이곳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너희들의 그 기대가 거짓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기 위해 택한 그 장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만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언제나 복을 받고 언제나 승리하고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라는 선언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양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은혜와 구원과 자동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와 구원과 보호하심이 되기도 하지만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입니다. 일관된 교훈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원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에 가져오는, 모셔오는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동원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으스대며 당당하게 이스라엘 군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것을 외면하고 그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마냥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리라는 기대를 품는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기대, 거짓된 기대, 공허한 기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는 그 특별한 언약 관계란 성전을 짓는 것,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니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 속에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을 것이며 제사장 직분을 받은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세상의 다른 민족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워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에게 복을 주며 너희를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당시에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20장으로 가면 십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명들이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나오는 시민법을 통해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 매우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이웃과의 분쟁 속에서 서로가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사회 속에서 너희가 내 언약 백성임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이 모든 계명들은 단 한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그 질문을 받고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한 가지 원리로 모아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너희들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 종교적인 행사에만 얼굴 내미지 말고 그 종교적인 행사를 잘 해내는 것으로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했다고 오해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이웃과의 분쟁 속에서 꾸어주고 갚는 그런 일들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적으로 살아내 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만약 이 사랑이라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위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의 배를 쫓아 살아가면 떡을 쫓아 살아가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만일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들을 쫓아 사랑을 쫓아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영원무궁토록 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에 늘 충실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주어진 제도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성전과 제사는 왜 있냐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사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세금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 제도, 제사를 지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제사로 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회개와 회복과 은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무시한 채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많은 사람을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거기서 큰 축제를 열고 하나님 앞에 그 왕으로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 내가 거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며 지켜보며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리고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내 계명을 따라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내리겠다. 그런데 6절부터 그렇지 않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여기 있겠다. 내가 영원히 여기서 너희와 너희 백성들을 지켜보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 성전을 도구화하고 나를 수단화하면 나는 이 성전인들 아끼지 않고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따르면, 이 약속에 따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와 성전에 대한 그릇된, 왜곡된 이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안 지키면 이 성전이라도 아끼지 않고 버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이 조건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작은 언제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분명한 조건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조건적인 약속 앞에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에 근거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헌신했었던 다윗을 향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일방적인 은혜의 명령에서 연장된 약속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는지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여디디아라 해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다.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죠. 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 어떤 종교활동으로 하나님을 국한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펼쳐내봐라. 교회에 와서만 신앙을 자랑하고 뽐내지 말고 너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지고 볶는 부부관계 속에서, 늘 주차장에서 싸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보내는 그 출퇴근 만원 지하철 속에서, 너희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드디어 생각할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랜 순종과 사랑의 먼 길을 가기보다는 효과 빠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치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세상 교회사 속에 유례 없는 부흥과 큰 결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지금의 성공이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인가를 역추적해서 그것을 이렇게 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보입니다. 지난 2007년에 그런 운동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2007년에는 새롭게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킵시다 해서 많은 교계 지도자 어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는 운동들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200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했을 때는 정말 산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에는 철야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도통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구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일에 급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당장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순종하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시는가라는 논의들을 쭉 이어온 다음에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가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결론에 집착해서 방법론을 쫓으라는 어떤 그 쉬운 효과 빠른 처방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순종이 필요한 길, 오랫동안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야 되는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도하신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오랜 순종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랜 순종의 길 대신 효과 빠른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날들이 얼마가 될지 간에 그 날들 속에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